주요일 새벽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린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지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읽으신 말씀 변화산 사건이라고 해서 아마 설교를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고 정말 유명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냥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함께 이렇게 제자들 앞에 보이신 장면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엿새 후 예수께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추정하기로 갈릴리 중심부에 있는 다볼산으로 추정을 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실제로 이 다볼산을 변화산이라고 해서 관광 명소로 현지 사람들도 그렇고 많이 올라가는 유명한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저 위쪽에 있는 다른 산이라고 추정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관광 명소로는 아마 다볼산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사나흘 전에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산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읽어보면 유독 산에 대한 그런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산, 시온산 그 이미지가 아주 강합니다. 산이라는 곳이 아주 익숙한 곳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영토가 산지가 정말 많습니다. 다 산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기억되는 곳이 성전산인데 예수님께서도 누군가를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고 모든 것도 사실은 다 산과 연관이 있어요. 오늘도 보면 또 산에 또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다볼산에서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연출이 돼요. 그런데 반대편에 이제 비교할 만한 겹쳐서 이렇게 비교할 만한 산이 또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전산이 있는 그 예루살렘 있는 쪽에 있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사실 골고다 언덕이라고 해서 뭐 따로 멀리 가가지고 언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성전산이라고는 큰 예루살렘의 그런 산이 있으면 그 속에서 골고다 언덕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산이고 따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산이에요. 근데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그런데 골고다 언덕에서는 수치를 당하시죠. 성전산에서는 수치를 당해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옷은 하얗게 빛이 나요. 그런데 성전산 골고다 언덕에서는 예수님의 옷은 벗겨지고 군병들이 제비뽑기로 옷을 나눠요. 그리고 변화산에서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해요. 그런데 골고다 쪽 십자가 쪽에서는 강도 두 명과 함께해요. 숫자가 둘둘이죠, 그죠? 대비된 데가 느낄 수 있어요. 또 그리고 변화산에서는 여기 보면 밝은 구름이 막 나타나요. 아주 영광스러운 느낌이 확 나죠. 그런데 십자가 있는 그 십자가 산에서는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는 베드로가 그걸 보고 엄격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초막 셋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산에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뒤에 밑에 보면 5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십자가 산에서는 로마 군병이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묘하게 이 두 산이 벌어진 일들이 대비가 됩니다. 대비가 된다는 말은 하나만 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두 개를 같이 놓고 봐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같이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겹쳐 놓고 보는 거죠. 앞에 사건을 보면서 영광스러운 이 변화산의 그 영광의 사건을 보면서 그 뒤쪽에 어렴풋하게 십자가 산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십자가 산에서 반대로 뒤에 있는 이 변화산 사건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설명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뭘 봐야 되느냐? 고난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동시에 십자가를 보는 법을 배워야 되고 십자가를 보면서도 영광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같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도 있고 십자가만도 있으면 또 숨어있는 영광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도 받으시고 영광도 받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만 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영광만 원한다든지 아니면 고난만 받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영광과 고난을,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8절까지 변화산 사건이 쭉 진행이 되는데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산을끼리 비교해서 영광과 고난을 동시에 봐야 된다, 이건 금방 이해가 되는데 그냥 쭉 읽었을 때 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옷이 하얗게 빛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죠. 그런 것들은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일 뿐이고 핵심은 뭐냐? 그게 5절 말씀이 나와요. 밝은 구름 속에서 빛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자, 이것도 앞에 한번 들었던 말이죠. 하늘이 열리며. 그런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내용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로 가는 것도 외에는 없어요. 그걸 분명하게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자신의 아버지이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리시는 대표로서 오신 거예요. 그 방법이 영광과 그리고 고난을 함께 바라봐야 되는, 도저히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택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진행하신 일이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 뒤에 나오는 구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물정,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보면 베드로가 뭐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체포되면 안 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 사건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를 봐도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서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예수님 하신 구절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 말보다는 대뜸 묻는 게 뭐냐면, 그건 다음에 묻고 엘리야가 왜 먼저 와야 됩니까? 이렇게 딱 물어요. 약간 초점이 빗나가죠. 예수님께 초점이 가는 게 아니고요, 엘리야에게 초점이 딱 가요. 예수님, 우리가 방금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것 같은데 엘리야가 왜 먼저 와야 한다고 하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제자들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들 나름대로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왜 중요했을까? 유대교 전통에서는요, 구약에도 나오지만은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 버렸어요. 회오리 바람에 휙 올라갔어요.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다시 살아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문헌에 나와요. 엘리야가 언제 온다, 뭐 엘리야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식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분명하게 엘리야가 온다라고 딱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서 보니까 엘리야가 저기 있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왔단 말이 안 왔단 말이에요. 이 땅에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어?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 계시고, 그럼 예수님 메시아라면서, 어? 엘리야는 저기 있는데?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는데, 그러면 도중에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 순서가 안 만들 거죠. 나름대로는 제자들은 정말 궁금했던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왜 이래 된 거지?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거고요. 거기에다가 말씀하시죠. 이미 왔으되. 엘리야와 같은, 엘리야는 그 사람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 자가 그대로 내려온다는 의미가 아니고 엘리야와 같은 일을 하게 될 사람이 이미 왔다. 그래서 막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13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렇게 예수님의 일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변화산 사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한 단계를 넘어서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그전에 알던 예수님과 이제는 분위기가 이렇게 딱 바뀌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과 고난을 같이 봐야 되는 것처럼 이제 그 국면으로 탁 접어들어요. 제자들이 하나씩 깨달으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들이 알고 있던 시간표대로 그들이 알고 있던 시간표가 틀린 게 아니고요. 그 일이 몇백 년 만에 지금 딱 벌어지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러면서 눈이 밝아지는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내일 또 진행되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인생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먼저니까요. 하나님, 언제 결혼합니까? 자식이 언제 결혼시키고 손주가 언제 태어나고 내가 이 일을 계획하고 내가 몇 달 뒤에 이걸 할 건데 그 기도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 사람이니까 필요를 구하고 이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섭리를 따라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본이고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대 사람들도 똑같이 그랬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이제는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내 시간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각자의 인생의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탁탁탁 지정해주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나를 돌봐주신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를 먹이고 입히신다는 관점에서 보면 내 인생의 시간표, 하나님 5년만 있으면 내가 서른입니다. 몇 년 뒤에 제가 이걸 해야 되겠는지요. 이런 시간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이게 바뀝니다. 내 인생의 시간표보다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문제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의미로 거꾸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과 관련된 시간표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다시 승천하게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가 이미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들어갈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그렇고 우리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는 것은 잘못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와는 전혀 다른 참으로 이기적인 생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먼저 먹고 살아야 되죠. 내가 먼저지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다 알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흘러간다는 걸 이해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어떻게 그 시간표에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놈들이고 예수님 말씀하다 가만히 있지 않고 반항을 했으니까 아주 심각하게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이 쉬운데요,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의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열심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자신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왔던 그들의 헌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무조건 저 사람들보다 낫네.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나를 구원해 주심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내 앉아가지고 자기 인생의 시간표 따지고 내 계획대로 돼야 된다 이런 데 집중하기보다는 그것은 조금 약간 뒤로 밀어놓고 그것도 챙겨야 되지만 살짝 밀어놓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랬던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우리에게 뭘 해주실 건가,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그들이 그렇게 궁금해하고 바랐던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미 시작됐어요. 그게 2000년이 넘었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들어갈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 있는가? 그 자리가 어디인가? 그럼 어떻게 찾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있을 자리는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기 목숨을 잃고 자면 얻을 것이고, 그죠? 고난과 모든 걸 잃는데, 그러나 예수 믿으면 모든 걸 다 얻는 거죠. 예수 믿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을 찾는 자, 그걸 이해하고 느끼는 자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어제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좀 설교는 저도 이걸 이해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저도 엄청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나 큰 거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불평이나 아니면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다시 고백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내일도 진행되니까요. 자, 이 정도 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길에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고난을 기억하는 거죠. 변화산과 골고다산을 같이 보는 것처럼 영광도 원하면서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을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그걸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신자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고뇌 방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 또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강쌍도 집사님이 몸이 좀 안 좋으십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연로하시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들이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우리 강 집사님 기억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